젊은이 목장은 두 주간에 걸쳐서 국내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1,500여 명의 청년들이 30개 교회로 각 지역에 선교를 하러 파송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에 우리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 목장의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너무 좋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국내 선교 갈까요? 제가 예상한 답변이 안 나와가지고 네, 다시 국내 선교를 가자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선교가 너무 좋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일지구가 국내 선교를 가기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대학지구와 청년 이지구가 국내 선교 갔을 때는 너무 더웠습니다. 최고 한 36도였는데 뭐 체감은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교는 너무 좋았는데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한 국내 선교보다 더 힘든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힘든 선교였어요. 네, 우리는 길어도 몇 박 며칠 하죠? 길어도 뭐 3박 4일, 뭐 어떤 전도사님은 뭐 4박 5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됐어요. 우리는 두세 시간이면 가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젊은이 목장이 섬김 교회가 30개 교회였는데 그중에 20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간 거리만 2,300km였습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고 뭐 치안이 좋지만 그 당시 2년 동안 2,300km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특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힘든 선교를 한 바울은 네,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무엇을 경험했기에 다시 바나바에게 선교하자고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길래 목숨을 거는 선교를 다시 한번 하자고 했을까요?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무엇을 경험했을까?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면 네,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가서 다시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처음 구브로 섬에 갔을까? 네,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친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브로 섬,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가서 네,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서기오 바울, 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총독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어요.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헬라의 철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듣길 원했고 네,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지혜까지 탐구했냐면 영적인 지혜도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바 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저를 따라서 바 예수. 네, 이 마술을 하는 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세상의 다양한 지혜를 얻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으로 정치와 외교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마술과 점술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총독 소교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했어요. 소교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한 거예요. 막 방해를 한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이 방해하지 말라고 한동안 바예수의 눈을 멀게 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총독 소교 바울은 놀랍게 여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개역 개정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일으킨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는 신자가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사도행전 13장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총독은 주님께 관한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어 신도가 되었다. 무엇에 감동되어?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되어 복음에 감동된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바 예수의 눈을 한동안 멀게 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주님께 관련된 가르침, 복음에 감동되어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총독 소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헬라 철학과 각 나라의 다양한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으로 정치와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놀라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 다시 사셨어. 이런 황당한 말을 한 거예요. 이 황당한 말을 총독 소교 바울이 듣고 믿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복음이 통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저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세상 지혜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것 두 번째로는 기쁨과 성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쁨과 성령.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사도행전 13장 5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티오키아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비시디아 안디옥 신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주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 하나님의 영을 가득 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 다시 사셨어. 이런 황당한 그런 복음의 말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사셨어. 이 황당무계한 말을 전할 때마다 총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다시 돌맞을 것이 걱정되지만 2차 전도여행 가자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복음만이 참된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도전을 했는가? 첫 번째,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바다를 건널 정도의 그 일을 해야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구브로 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네,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1차 전도여행 가지 않았다면 맨 처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은 될 수 있었어요. 아주 그냥 말 잘하는 아주 좋은 교사는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는 것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하는 바 예수의 눈을 한동안 멀게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와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도전을 했을까요? 이제 바다를 건넜으니까 뭐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넜으니까, 감사합니다, 산을 건너야 되겠죠. 두 번째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산맥 하나 넘을 정도가 돼야, 산 하나 넘어갈 정도가 돼야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구브로 섬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않았으면, 야, 배 타고 구브로 섬까지 온 것도 진짜 큰일 한 거다,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구브로 섬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로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 신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루스트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건너 구브로 섬에 갔기 때문에,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구브로 섬에 있는 하나님을,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땅끝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집 밖을 뛰어나가 강을 건너 산을 넘어 가야 믿음으로 도전해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에 임재하신 하나님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렵고 힘들어도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믿음에 도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 땅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믿음의 도전으로 국내 선교에 갔죠. 집 밖을 떠나서 국내 선교 가니까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간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 선교를 다녀온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청도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근데 유독 전도를 하는데 유독 한 할머니만 무표정으로 아주 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나? 얼마나 무표정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말 못하고 전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전도는 만만치 않다 이러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초청잔치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래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어제 전도할 때 만난 그 무표정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뚝뚝한 그 할머니의 마음을 만지시고 교회로 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선교에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마음이 딱딱한 그 할머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까지 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덥다고 방 안에만 있다면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지금 1, 2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을까?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과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가 답이 떠올랐어요. 바울은요, 복음으로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바울은요, 1차 전도행하고서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네. 이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온 땅을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은 죄와 사망, 질병과 영적인 결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구나.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쁨을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바울 안에서 역동하는 영적인 힘이 발생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다시 나아갈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중동에 있는 나라의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저희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심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해외 선교는 은혜와 안전이다.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팀원들은요, 기도 제목이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선교에 가서 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한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선교에 가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선교에 가서 평생 꿈꿀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선교에 가서 선교사님과 단 둘이 깊이 대화하는 풍성한 시간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근데 선교 일정 중에서 제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선교가 마무리될 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선교 팀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벌써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 중에 회사 일로 저희보다 하루 늦게 온 팀원이 있었어요. 원래 그 친구를 공항으로 이제 데려가는 사람이 원래 저희 팀원이었거든요. 근데 선교 일정 중에서 현지 선교사님이 혼자 그 팀원을 공항으로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늦게 온 그 팀원이 선교사님과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한 거죠. 선교사님과 단둘이 만나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이 팀원이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막. 또 다른 팀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봤다고. 또한 팀원은 사랑할 힘이 없었는데, 사랑할 용기가 없었는데 다시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을 말씀을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선교기관 중에 다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만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저와 그 팀원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팀원은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대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게 저와 그 팀원들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기도 응답이 그 팀원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 더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말을 이미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말은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벽에 세계의 지도를 걸어놓고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그를 좋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말하자 한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세.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인도에 선교를 떠납니다. 7년 동안 한 사람도 개종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인도의 3대 주요 언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고 인도의 소수 부족 40여 개의 언어의 성경이 번역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았던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어떻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대한 일을 했던, 위대한 시도를 했던 이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국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어요.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시 2차 국내 전도를 가면 될까요? 아, 예. 뭐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삶의 자리로 2차 국내 전도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삶의 자리에서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이번 해외 선교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신 분을 봤는데요. 그분의 소감문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이슬람 국가들을 향한 마음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증 속에서도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무슬림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진로와 비전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번 선교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는 삶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무슬림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먼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별로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다 서울대 다니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의대에 다니시는 분도 꽤 많아요. 서울의대, 서울에서 의외로 먼데, 이런 다 다니잖아요, 그죠? 제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진짜, 네, 거기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커리어를 쌓아서 사업에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분은 두 가지 대답만 합니다. 공부합니다. 생소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을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분은 어쩌면 이전까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커리어를 쌓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다녀온 이분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땅끝의 영혼들을 살리는 삶으로 제2의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지금도 삶의 끝에 홀로 서 있는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제2의 선교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